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악한 세대를 거슬러 승리하라 입니다. 악한 세대를 거슬러 승리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치열한 이런 전투가 있었죠. 그때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백마고지 전투가 있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는 또 무슨 얘기인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고지라는 것은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먼저 높은 곳에 선점해야 되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52년 10월이 되었을 때 이제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휴전협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휴전회담이 한참 진행 중이지만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양군이 다 서로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52년 10월 6일에 이 백마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갑자기 중국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국군이 3차에 걸친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해서 결국 그 백마고지를 지켰습니다. 근데 바로 5일 뒤에 10월 11일 그날 밤에 전투가 벌어져서 이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기자마자 국군이 그대로 있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다시 반격을 해서 다시 재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그 백마고지를 또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3일간의 치열한 전투가 다시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5일 새벽에 우리 국군이 기습을 해서 결국은 이 백마고지를 차지해서 결국 우리 땅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백마고지는 열흘 동안 7번이나 주인이 바뀝니다. 밤에 주인이 바뀌고 아침에 되면 또다시 주인이 바뀌고 몇 시간 뒤에 그 땅을 또 빼앗기고 이런 일이 며칠 사이에 그래서 열흘 동안 7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이 전투가 치열했던지 전투가 다 끝이 나고 나서 온 산이 그냥 그 포탄을 맞아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의 모습이 마치 그 흰 말 백마가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곳을 이제 백마고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전쟁을 할 때, 그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치열한 이런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치열한 전투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나라는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도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시시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나겠죠. 이미 그냥 적의 포로가 돼서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적에게 끌려 다닐 때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돌이킬 때, 그때부터, 그리고 은혜가 없을 때보다는 은혜를 받고 나서 새롭게 살고자 할 때, 변화가 일어날 때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쇼가 아닙니다. 그냥 무대 위에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한 번의 이벤트로, 순원회라고 하는 한 번의 이벤트로 그냥 우리 신앙이 끝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제 기도가 잘 됐다고 해서 오늘 기도가 또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악한 세대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새로운 차원으로,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승리와 변화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악한 세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이 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악한 세대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본다면, 먼저 첫 번째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순종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 내용에 이 사람은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삶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 영적인 결박이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죠. 내 삶을 오랫동안 실패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나에게 정죄감을 주고 고통을 주던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떠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삶에 오랫동안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고통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런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 생각, 삶의 습관, 삶의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 말과 행동, 뭔가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또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남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질병을 앓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과거의 나의 모습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죄가 깨달아지죠. 그래서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이 사람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성실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 직업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모양과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된다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회개가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이 악한 영이 준 이 악한 죄의 세력과 내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그 어떤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 죄의 세력에 매이게 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중요한 것은 죄를 통해서 악한 영과 맺은 사단과 맺은 이 계약을 깨뜨리는 것이죠. 내가 살았던 그 옛 삶에 대해서 내가 종노릇 했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이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악한 영이 내 삶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그 죄, 그 근거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굉장히 논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을 몰아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왜 기분이 나쁩니까? 이상한 거죠. 죄의 세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상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이런 악한 세력이 떠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아마 순종하고 싶은 결단을 분명히 했겠죠. 결단을 분명히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만 하고 아무런 어떤 순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오늘 본문에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적으로 채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빈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채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하기를 이 집에서 거처를 빼앗긴 악한 영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말합니다. 물 없는 곳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메마른 곳, 광야와 같은 곳. 더 이상 그 은혜가 없이 메말라버리고 그냥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 생명력이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 냉랭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교회를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굳어있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아무런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변화가 없는 굳어있는 마음, 이 악한 영이 그런 처소를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이 굳어있는 마음, 이것이 사단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이렇게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무리 이런 큰 사자라 할지라도 사냥에 성공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이렇게 삼킬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영들은 자신이 거처로 삼을, 처소로 삼을 뭔가 이런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삶과 인격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공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악한 영들이 아무나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삼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처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로 들고 있는 이 사람은 악한 영이 쫓겨났는데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빈 곳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악한 이 죄의 세력으로 채워져 있던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던지 이미 다 뭔가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이 쫓겨나서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이 갈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온 나의 옛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거하던 그 옛 처소를 자기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거하던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권적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 아직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채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자기의 집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갈등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까? 과거의 습관, 과거의 옛날 버릇, 옛날 스타일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예전에 돕다가 보면 잘 이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게임에 빠져 있었던 게임에 아주 몰입해서 아주 게임을 아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게임을 했던 친구가 만약 어느 날 보이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학교 수업에도 가지 않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분명히 PC방에 가 있을 겁니다. 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 이전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귀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러한 원인이 뭘까요? 분명히 아마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새로운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그 사람의 삶에 나의 인격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것, 오랫동안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그런 문제에 다시 넘어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악한 영들도 인격체죠. 영들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죄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압니다. 아,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은 하지만, 아, 그런데 아직 보니까 나를 좋아해.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슨 양다리 걸친다고 하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슨 썸을 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롭게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니야, 아직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직 이 악한 세력이 이 사람의 삶을 아직 떠나지 않고, 나의 그 옛삶으로 내가 오랫동안 거했던 거처로 삼았던 그 사람의 삶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 그 오래된 자기 생각, 이렇게 자신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을 안 했던 종교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삶이겠지만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했을 겁니다. 자신의 그 옛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깨닫고 그 길에서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를 신뢰하는 뭔가가 남아있는 거죠. 강권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뭔가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아직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스타일을 아직 예,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말에도 예,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런 예, 말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물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이 사람은 소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수련회 가서 뭔가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분명히 아직 그렇게 마음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결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화된 삶을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누구나 다 이유는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지체합니다. 지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내 때를 따라서 일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스케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런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죄의 세력, 불순종의 세력을 이미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그냥 빈 채로 그대로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인 뭔가로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딘가 한 가지로 뭔가를 채우게 됩니다. 이 악한 영들은 돌아다니다가 이 집이 비워있는 것을 보고는 지체하지 않고 가서는 더 악한 동무 일곱을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뭔가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생각, 감정, 내 계획,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예수님이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악한 동무 일곱을 데리고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이런 악한 동무 일곱이 들어갈 만한 더 악한 뭔가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뭔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이 사람이 이런 영적인 이런 악한 죄의 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세상의 위치, 포지션, 나의 연봉, 나의 어떤 세상적인 환경,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과 상관이 없이 영적인 세계는 그것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악하다고 말씀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삼함이 생겨서 뭔가 이미 결단을 하고 뭔가 했을 것 같은데 그냥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삼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이 아닌 뭔가 다른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에는 속해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노는 일이든, 그것이 무슨 쉬는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딘가에는 뭔가 지금 영적인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이 뭔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는 혈과 육과 세상에 속한 옛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악하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악한 영이 자기보다 더 악한 동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여기 이곳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단지 그냥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죠. 좋은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적도 없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와 계산하고 따지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고 나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왔지만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나쁜 열매를 맺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산하십니다. 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이 꼭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아, 나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봤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직분을 맡는 것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리고 어떤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위한 어떤 갑집을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때로는 그냥 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벌집을 일부러 안 건드리는 것이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억지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신앙할 마음도 없고 교회 오고 예배 오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 문제를 결단하고 변화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바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변화되어야 될 문제를 건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움을 받습니다. 공격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나의 상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곳을 아마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열매를 맺고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한 세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흐름대로 이런 세대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은 이런 악한 세대를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세대를 거슬러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앞에서 본 이러한 내용, 성경에 분명하게 오늘 내용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세대를 거슬려서 반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인 역사에는 한쪽에서는 물론 넘어지고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을 탓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들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세대가 있다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놀랍게 변화되고 승리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더 새롭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활동하는 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런 악한 세대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를 거슬러서 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이 내용과 반대로 먼저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듣고 어떻게 할까 말까 주저할 그럴 틈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라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 시간과 기회를 방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까 말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오랫동안 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런 악한 세력에 잡혀 있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을 그러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아직 나의 영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돕기 위해서 그 뜨거운 시간 광야를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으면, 달란트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자마자 마태복음 25장에 충성된 종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다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종은, 책망을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고 나서 묻어둡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그날까지 달란트를 안 받은 것처럼 묻어둡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죠. 75세 아브라함도, 75세 아브라함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인생이 된 것은 즉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고상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식과 경력과 노하우가 필요해서 무슨 장인이 되고 무슨 공인이 되고 엄청난 자격증 따기 어려운 무슨 엄청난 코스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갖 지식을 가지고 나서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어린 나이처럼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뭔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매주마다 순종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무슨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이삭을 내려놔라. 너가 마음에 지금까지 쥐고 있는 거, 너의 마음에 제일 지금 너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그거, 내려놓지 못하는 그거, 이삭을 나에게 내려놔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한 달이 지나고 1년, 2년, 10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를 다녀와서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 아니면 2주일, 그 안에 나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단과 그 순종의 열매가 이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에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수련회 가운데 뭔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큰 은혜가 아니어도 뭔가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결단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그리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어두운 모습으로 낙담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결단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어 쫓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지체할 것이 없습니다.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약한 세대를 거슬러 행한다는 것은 먼저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이죠.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은혜를 정말 받으신 분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전에 없던 영적인 갈급함이 생깁니다. 전에는 기도를 아주 짧게 했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하려고 기도실에 가면 나도 모르게 시간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깊이 오랜 시간 기도가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졸리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영적인 뭔가 마음의 갈급함을 주실 때 그 갈급함을 육신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안에 어떤 갈급함이 일어날 때 그것을 육신의 방법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아 지금 뭔가 내 안에 갈급함이 있구나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나의 습관화된 것은 이런 갈급함이 느껴질 때 과거에는 육신의 방법으로 채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갈급함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거하실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소원을 주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나에게 열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없는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죄부를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 채울수록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은 그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살아 계시는 생명의 말씀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 채울수록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육체의 소욕이 들어올 때 이것을 거스려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이것이 영적인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내 안에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하기 싫다. 그것이 뭔가 이상한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권위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이 들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권위 안에 있지 않은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순종하고 싶고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나와 상관도 없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도 않는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수가 우리들을 시시때때로 넘어뜨리고자 하고 방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점점 더 순종해서 영적으로 더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런 악한 세대의 흐름을 거스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하여지는 이런 변화되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이 더 성장하고 더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열정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열정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지식이 남는 것, 은혜가 모양만 남는 것, 과거의 일이 되는 것, 그것은 악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때는 더 뜨겁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더 많은 실수도 하고 더 많은 연약함이 있고 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